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와 계열사 등을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화웨이와 관련해 뉴욕주 법원에 13건, 워싱턴주 법원에 10건의 혐의를 담아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송금 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 등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화웨이 자회사 두 곳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에 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미국 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미 사법당국의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달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된 지 현재 보석 상태인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오늘 보석 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발계위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보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합의가 이행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이자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송금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나라들도 마두로 정권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과도정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중계된 연설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정권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 측이 내전 종식과 평화협상을 위한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미 아프가니스탄 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의 뼈대가 될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협정으로 구체화해야 될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6일 동안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에서 탈레반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 조직의 근거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할릴자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또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고 지속적인 정전에 동의하면 미국도 철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실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할릴자드 대표가 탈레반과의 협상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부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me interesting discussion in the media about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조금 꼈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다소 제한적인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보다 다소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There's some interesting discussion in the media about some sort of agreement on long-range missiles.
Yeah. 와일더 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잠정적 제한이자 신뢰 구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y're coming to that conclusion, yes. Well, it doesn't have to be the United States doing things. One of the ideas that I think has merit is allowing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과도적 합의가 모든 사안을 다루는 장기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북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뭔가 주고받는 상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I have heard and spoke with an administration official who has told me that that they are in fact, de facto accepting.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혹은 일부 제재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on the one hand and some movement either on normalization or on removal of some sanctions for the other side.
또한 이 같은 실질적 움직임과 더불어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며 가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는 누군지, 이들이 어디서 만날지, 함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focus on a communique that agrees to set up a process of negotiation so that the U.S. and the DPRK can start intense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 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평화 메커니즘, 제재 완화 등 오랜 협상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구체적 절차를 도출해내는 것도 실무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동안 한 번의 조치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단계와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미신고 핵시설 폐쇄, 운반 수단에 대한 모종의 조치, 핵무기 감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폐기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e plan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might start with dismantling Yongbyon, but that's only the first stage. Beyond that, you have to shut down and dismantle the undeclared.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그와 같은 포괄적 계획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이머 존 조정관은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임명한 것은 비건 대표가 최선이 북한 외무성 부상보다 급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The appointment of Kim Hyuk-chol, I don't think that's in any way a downgrading of Che's position. I think it's just the opposite.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romote her to a more senior.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는 최선희 부상의 급을 높이는 대신 비핵화 협상의 격을 떨어뜨린 셈으로 결국 비핵화 대화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 금지 구역과 해상 완충 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 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 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지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오토원비어 소송의 판결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문은 금요일인 25일 북한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배송을 담당한 국제우편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10시 20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됐습니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원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고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5억 113만 4,6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로 하월 판사는 원비어와 원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달러씩 총 4억 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 법원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판결문은 지난 2016년 법원 측에 최종 판결문을 북한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우편물은 외무성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같은 판결문을 외무성과 더불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또다시 통보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원비어 소송의 소장을 DHL을 통해 수신했었습니다. 당시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선원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비롯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들 역시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건 대표는 이 대학의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연설도 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일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가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새해 들어 우호 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대규모 예술단이 중국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약 300명으로 구성된 이번 예술단은 우선 그 숫자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최대 규모입니다. 네네. 특히 27일 공연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 우연 여사가 참석해서 관람했습니다. 국가 주석 부부가 외국 특정 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시 주석 부부는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 올라가서 출연진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연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도 대거 관람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 부부가 그 예술단 대표죠. 리스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것 그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죠.
예, 중국의 국가 주석 부부가 외국 정상 부부가 아닌 외국 고위급 인사 한 명을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시 주석은 리스용 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 두 나라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은 지난해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올해는 김 위원장을 첫 외국 정상으로 맞았는데요. 한때 틀어졌던 북한과 중국, 중국과 북한의 양국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북중 관계가 최고조일 때도 두 나라 정상이 불과 10개월 새 네 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예.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관계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그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이 중국이라는 관측이 있더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거론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벽에 부딪히고 결국 제재 해제 등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만일의 경우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비공식 교역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강화, 이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확고한 지분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존재, 일종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대북 제재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와 식량, 현금의 90%를 중국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네. 자, 북한과 중국의 어떤 밀착, 미국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미국이 무역과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강화는 미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 카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믿고 비핵화의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벌이는 모든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인터넷을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함에 있어 전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을 이끌고 있는 메카알 의원은 24일 사이버 외교 법안을 상정하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앵겔 민주당 하원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의 골자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무부의 역할을 높이고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메카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북한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댕코츠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섯 부류의 사이버 위협 주체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들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과거 미국 상업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사이버 안보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와 베트남의 사이버 안보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별도의 조항에서 대통령은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 훼손 행위를 하는 모든 대상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성 있고 규제에 제한받지 않으며 안전한 인터넷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혁신 소통,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증진시키는 다자간 모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해외 정부들과 관련 합의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국무장관은 법제 정전 시행되고 있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이버 공간 관련 합의를 법안 발효 18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10월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합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17년 에드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이듬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5대 의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원에서는 북한 등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이 통과됐으나 역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미북 실무 협상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의 만남을 계속 주선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문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버스터 미로 대변인은 28일 최근 스톡홀름 인근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과 스웨덴의 중재 역할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약속은 장기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은 앞으로 정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언론은 오는 봄쯤 스웨덴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식의 회의가 계획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로 대변인은 지난해 이루어진 북한과의 긍정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정치적, 외교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한 장기적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과 미국, 한국, 북한 대표단이 참석해 신뢰 구축과 경제개발, 장기적 접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일한 서방 국가로 지난 1973년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북한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모두 11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뿐 아니라 상대 선박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선박 안산 1호가 다른 소형 선박과 맞댄 상태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행위인 선박 간 환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한 지난해 1월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8일 포착한 한 건을 포함해 작년 1월 이후 일본은 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1건의 행위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관국들에게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유류 제품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줄어들자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환적 근절을 위해 미국과 관련국들이 주일 미군 가네다 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와 함정을 파견했다며 이런 노력들로 인해 북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적의 선박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을 하는 선박들이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 환적 행위를 완전히 방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본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환적을 통한 석유 정제품의 대북 공급을 중단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함정 등을 파견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직간접적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이후 같은 해 9월 오리온 두 대를 추가로 파견하고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해상 초계기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냈으며 영국도 호위함과 상륙함 여러 척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 노력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지원하고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바다 바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정부와 함께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42척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해상 단속 대신 불법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 윗모어호, 탤런트 에이스호 등 3척을 1년 넘게 억류하는 등 간접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들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VOA에 3척의 선박 모두 한국에 억류 중이며 선박의 억류 해제와 관련해 유관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과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모두 2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51명으로 전체 자연재해 사망자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난해 8월 말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76명이 사망했고 75명이 실종이라며 실종자 가운데 어린이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강원도 문천시로 24시간 동안 6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앞서 북한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건국 이후 최악의 홍수로 불리는 대홍수가 발생해 53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한 6만 8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3만 채 주택이 침수되고 900여 동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아울러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고 철도와 도로도 파괴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지난 2012년에 홍수로 총 147명, 2011년에는 태풍과 홍수로 총 74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 능력이 부족해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것도 피해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모두 4,53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인도가 1,388명, 과테말라가 427명, 일본이 4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종류별로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가 2,859명, 태풍 1,593명, 화산활동 878명 순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영업기밀 탈취와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최근 끝난 셧다운,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인한 경제 손실이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를 기소했군요.
네, 매튜 휘터커 미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화웨이사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영업 기밀 탈취와 금융 사기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는데요.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이 워싱턴주 대배심과 뉴욕주 검찰 당국이 이 화웨이사와 화웨이사 자회사 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워싱턴주 대배심은 이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티모빌 사의 기밀 탈취 등 이 10건의 혐의를 적용해서 화웨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빌사는 지난 2014년 이 자사의 로봇 기술을 화웨이가 탈취했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자, 뉴욕주 검찰 당국이 기소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예, 뉴욕주 검찰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홍콩에 있는 스카이컴테크, 또 미국에 있는 화웨이 디바이스 등 자회사 두 곳, 그리고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이 위장 기업을 이용해서 이란에 화웨이 제품을 수출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그리고 금융사기 등 13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참 기소된 그 멍완저우 부회장, 지금 캐나다 캐나다에 있죠?
예, 맞습니다. 멍한조 부회장이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전격 체포됐는데요.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네.
현재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멍 부회장의 송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지금 미국 법무부의 기소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경수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요. 미국이 최근 중국의 특정 기업을 모욕하거나 타격을 가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말살하려고 한다면서 그 배후에는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캐나다가 인도 조약을 남용해서 중국 국민을 이유 없이 강제 조치했다고 비판하면서요. 이 멍완조 부회장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그간 그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도 불편한 감정 숨기지 않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캐나다인 3명이 이 멍완조 부회장 체포 후에 중국 사법당국에 각각 체포되거나 사형을 구형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들고 있지만 이 멍 부회장 체포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기소 상태가 된 화웨이 측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화웨이도 이날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멍완조 부회장이 체포된 후에 미국 사법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곧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30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열리는데요.
네네.
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일과 미중 무역 협상은 전적으로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화웨이 기소가 중국 정부가 금융사기나 영업기밀 탈취 등의 범죄 혐의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중국의 어떠한 대기업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내일이 협상 시작일인데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미국에 와 있습니까?
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요, 류허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으로 꾸려진 중국 대표단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측의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를 단장으로 해서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네,
울보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무누신 재무장관은 28일 이번 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주에 윌보러스 상무장관은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등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기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인 이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 이 PDVSA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2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볼튼 보좌관은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기관인 국회의 후안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요.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볼튼 부좌관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동안 충분히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 겁니까?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PDVSA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네. 미국인과의 거래도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 이 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인 시트코가 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수익을 마두로 정권에 송금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마두로 정권 압박에 나서 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유일한 합법기관인 국회의 의장인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현재 21개 나라가 미국의 뜻에 동참해서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마두로 정부의 반응도 나왔죠?
네,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국영 TV에 나와서요. 미국이 시트코를 훔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트코의 모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법정에서 가능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남미 리마 그룹의 지원을 얻고 있는데요. 반정부 시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30일과 오는 2월 2일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네.
30일 있을 시위는 베네수엘라 군부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고 동참을 독려하는 시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오는 2월 3일까지 베네수엘라 재선거 일정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하루 전날인 2일에 있을 시위는 바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과시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지난 25일, 35일 만에 끝났는데 이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손해가 집계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는요,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네.
의회 예산국 CBO는 연방의회 입법 활동을 돕는 기구입니다.
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부분 정지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연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 80만 명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예.
CBO는 셧다운 기간 모두 110억 달러 손해가 났는데 셧다운이 풀리면서 80억 달러는 복구될 테지만 나머지 30억 달러는 복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연방의회 조처로 곧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미국 경제 3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는 0.1% 그리고 올해 1분기는 0.2%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31일 상무부 통계국이 발표할 내용인데요. 이번 셧다운 손해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30억 달러 손해는 나중에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나올 때 반영됩니다.
네네. 자, 셧다운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외에도 뭐 민간 부분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큰 영향 끼치지 않았습니까?
네, CBO는 셧다운이 민간 부분에 끼친 2차 영향 통계를 집계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각종 인허가 업무가 전면 중단돼서 투자나 종업원 고용이 지연됐다고 CBO는 설명했습니다.
네.
또 CBO는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모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손해액 30억 달러,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손해가 이 돈의 반 정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울 예산 57억 달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뭐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네. 의회 예산국 통계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요.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친 건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는 낮지만 미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뭐 별게 아니라는 거죠.
네,
커들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도 볼까요?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셧다운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또 다른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네.
또 성명은 연방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셧다운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들먹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25일 셧다운이 끝나면서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 일정 다시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오는 2월 5일 연방의사당에서 연설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보통 1월에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인데요. 미국에선 또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하원의장 초청을 받아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열립니다. 전통적으로 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국정연설을 하는 건 지난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굳어진 관행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꼈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상 7도. 사리원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상 2도. 장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영상 10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상도 오전에는 구름 조금,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와 계열사 등을 금융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화웨이와 관련해 뉴욕 주 법원에 13건, 워싱턴 주 법원에 10건의 혐의를 담아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의 송금 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화웨이 자회사 두 곳이 미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에 로봇 기술 등을 훔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미국 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 사법당국의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달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뒤 현재 보석 상태인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는 오늘 보석 연장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발계위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레리 코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우심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주 장관은 또 합의가 이행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이자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그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송금되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나라들도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의 과도정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 측이 내전 종식과 평화 협상을 위한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미 아프가니스탄 정책 특별대표는 어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의 뼈대가 될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협정으로 구체화될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별대표는 지난 21일부터 6일 동안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에서 탈레반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 조직의 근거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할릴자드 특사는 밝혔습니다. 또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대화에 임하고 지속적인 정전에 동의하면 미국도 철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실은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할릴자드 특별대표가 탈레반과의 협상 내용의 세부 사항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